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계신 분들과 한번 좀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금요일 밤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기도원의 300용사가 늘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의 전쟁인 승패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존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을 때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좀 수차례에 걸쳐서 한 주 한 주씩 좀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전신갑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좀 서론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아마 다음 주도 좀 서론적인 내용들이 같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전신갑주에 해당하는 것들에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하나하나씩 저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서신의 이 이름 자체가 이 에베소서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서 이 이름을 따왔죠.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때 이 에베소를 처음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오래 머물지 않고 다른 지역들을 이제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제 본거지인 안디옥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년 뒤에 그가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이제 그때는 이 에베소에서 그가 무려 3년 동안 정말 긴 시간을 이 장소에 머물게 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를 살펴보면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이 한 3주 동안 머물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땐 그 견해는 너무 짧은 것 같고요. 한 적어도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렀다고 저희가 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것에 비했을 때 한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3년이라는 기간을 머물렀다라는 것은요, 사실 엄청난 기간을 같이 머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3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매주 동안 이렇게 진실한 관계를 맺다 보면요, 그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할 사람으로도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만큼 깊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3년이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3년 동안 사역하셨고 온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그만큼 짧지 않은 기간,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머물렀는데요. 그는 그곳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두란노 신학교 혹은 두란노 제자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아주 크고 바울의 이 명성이 더해지다 보니까 사방에 있는 이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로 몰려오면서 바울로부터 이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부터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오늘날로 말하면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의 이제 그 제자들이 아시아 전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고향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가본 적은 없어요. 심지어 그 지역을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세운 담임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이 두란노 서원에서 아마도 그에게 양육받던 제자가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 아시아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요,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지만 사실 수천 개의 이민 교회들이 있다고 봤을 때요,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LA 쪽을 대표하는 교회를 몇 개 뽑을 수 있고 시카고를 대표하는 교회들을 몇 개 뽑을 수 있고 또 뉴욕을 대표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몇 가지 뽑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가장 대표할 만한 교회를 뽑자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상업적으로도 너무나도 활발하게 또 교통이 잘 되어 있고 많은 문물들이 들어오며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활발한 그런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샌프란시스코나 혹은 버스턴과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와서 함께 상업을 하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하는 그런 생기가 넘치는 그런 도시였던 거죠. 바로 이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작정하고 3년 동안 그 교회를 양육하고 또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부흥했겠습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일곱 개의 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정말 단단하게 세워져 있던 교회죠.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더라고요. 에베소 교회도요 안쪽으로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파벌이 있을 수 있고 또 서로 약간 섞이지 못하는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긴장이 있는 거죠. 또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상업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왜 우리 한국도 뭐 요즘 21세기가 됐음에도 영화 같은 거 이제 제작하려고 그러면 돼지 머리 하나 갖다 놓고 돼지 콧구멍에 뭐 10만 원짜리 수표 꽂아놓고 고사 지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당시 때는 더 했어요. 아테네 뭐 우상이나 제우스 신 또 당시에 신으로 여겨졌던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교회 밖에서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졌던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그리스의 문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다신 아닙니까? 제우스도 신이고 포세이돈도 신이고 또 여러 가지 신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도 그 중에 하나의 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 안에서 여전히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다신교 사상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이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지 않습니다. 3차 여행을 다 끝내고 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로마라는 도시로 가서 지금 거기서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 썼던 그 서신들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인 거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였어요. 3년 동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를 세워놨고 제자들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도 이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듣고 또 자기를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죄수라는 신분이 어떠한 신분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뭐 원한다고 해서 어디를 뭐 방문하거나 혹은 그 감옥을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교회를 격려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다가 드디어 이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내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총 6장을 기록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장절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모든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제가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편지 쓸 때 혹시 챕터 나누면서 편지 쓰는 분 계세요? 이렇게 뭐 사랑하는 암흑의 1절, 그다음에 2절 하고서 날씨가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편지 안 쓰잖아요. 사실 이 에베소서도 편지였기 때문에 사실 장과 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부터 수백 년 전에 이 인쇄업자들이 이것을 더 인쇄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을 수 있도록 장과 절을 나눈 것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계속 지금 그걸 쓰고 있거든요. 제가 흥미로운 사실은 에베소서를 총 6장으로 나눴을 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무언가를 전해주고 싶을 때 아, 이 교회가 어떻게 정말 든든하게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답게 건강한 교회로 자랄 수 있을까를 전해줬을 때 1장부터 3장까지는 진리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정이 든든해야 된다고 말해요. 좋은 건물이 있어야 되고 찬양팀이 좀 빵빵하고 목사님도 좀 잘생기고 좀 목소리도 좋고 뭐 요즘에 분당 같은데 이렇게 목사님들 뭐 뽑으려 그러면은 이력서 안 보고 얼굴 본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온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뭐 어떠한 요소들이 막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일까를 살펴보려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을 살펴보면 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4장부터 6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이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해 주었던 이 교리를 가르쳐주고 이제부터 이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는 그 실천적인 내용들이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사도 바울에 쓰는 서신의 특징이에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가 총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을 쓰고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쓰기 시작하죠.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 쓰는 특징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음과 진리가 그 사람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저랑 이렇게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끔 제가 이렇게 교리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아, 이거 너무 딱딱한 것 같고 때로는 이게 너무 좀 지루한 것처럼 느껴지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그 베이스가 탄탄하게 서 있을 때 집을 더 단단하게 지을 수 있듯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서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책 갖고 계신 분은 이 에베소서 한번 4장 5절을 지금 한번 이렇게 좀 훑어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교리를 가지고서 이제 살아가는 내용인데요. 대부분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대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인인 사람이 자기 종에게, 이 당시 노예죠, 노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노예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실천적인 그리고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에베소서 4장부터 이제 6장까지 계속해서 다뤄주고 있어요. 6장 9절까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지금 성도예요. 1장부터 3장까지 이 사도 바울의 편지글을 보고서요 복음을 우리가 접했어요. 아, 그래, 이 놀라운 말씀이군. 에베소서 한번 1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장부터 복음이 엄청 이 안에 가득한 게 많아요. 유명한들이 많은데. 자,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택정하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 지금 다 교리적인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에베소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배웠어요. 지식으로 쌓여 있는 거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에베소서를 읽어가면서 아, 내가 남편 된 자로서 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사랑해야겠구나. 아, 내가 아내 된 자로서 내 남편을 남편에게 순복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부모된 자로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자녀된 자로서 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겠구나. 이러한 관계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실천적으로 내 삶에 적용할 것들을 배워갔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들이에요. 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구원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남편으로서, 좋은 아내로서, 좋은 부모로서, 좋은 자녀로서, 오늘 본문에 더하면 좋은 주인으로서 혹은 좋은 노예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심과 노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정말 그렇게 다 사라졌습니까? 여기 신앙생활 10년, 20년 해오신, 뭐 3, 40년, 심지어 5, 60년 해오신 분도 계실 텐데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 내가 앞으로 정말 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했더니 정말 그렇게 사라졌습니까? 아, 내가 정말 아내를 내가 사랑하리라 하고 마음 먹었는데 정말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내가 남편을 내가 존경하고 내가 남편의 말에 내 의견과 달라도 내 남편의 말에 순종하리라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관계적인 면에서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펼쳐지는 수많은 실천적인 내용들을 하다 보면 처음에 볼 때는 아,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지, 맞아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다시 이 본문으로 오면 이렇게 살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마치 이 괴리감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장을 기록하는 이 사도 바울이 교리에 대한 내용 1장부터 3장까지 내용 이야기하고 4장부터 6장 9절까지 실천적인 삶의 요소를 이야기하고 이제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화면에 6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로 마지막으로 영어로 이걸 좀 이 리앙스를 바꿔서 말하면 last but not least예요. 마지막이지만 이것은 결코 앞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이 내용을 숙지하십시오 라는 그런 전환 구사로 지금 종말로 라고 쓰인 거예요. 개역 개정에서 보시면 이제 끝으로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6장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의 결단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인격의 고상함으로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좀 성실하니까, 그래도 나는 좀 정직한 편이니까, 그래도 나는 좀 성격이 우직하고 한번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정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꼭 이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 신앙생활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심지어 내 신앙의 경험으로, 경력으로 무언가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자, 말씀 한번 보세요. 종말로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너희가예요. 너희가. 성경책 갖고 계신 분 에베소서 1장 1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1장 1절 제가 화면에도 제가 드렸나요? 네. 우리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를 썼어요. 근데 지금 이 편지를 누가 읽습니까? 이 교회 목회자만 읽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 항존직만 읽습니까? 지금 누구한테 쓴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쓴 거예요. 모든 성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쓴 거죠. 자, 다시 6장 10절로 돌아와 보세요. 종말로 너희는 할 때 이 너희는 누굽니까? 그래서 1장 1절에서 봤던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내가 뭐 신학교 갈 것도 아닌데, 아, 내가 뭐 그렇게까지 뭐 치열하게 내가 신앙생활 할 필요 있나? 아, 이미 뭐 예수 믿고 뭐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아, 너무 귀찮고 살기도 바쁜데, 뭐 영적 전쟁이야. 아, 됐어, 됐어. 아,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몰랑주의. 아, 몰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요, 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한번 가슴으로 한번 쳐보십시오. 이렇게. 나라고. 예.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이 영적 전쟁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익셉션, 예외가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자, 화면에 1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당시에 사실 이 에베소라는 것은 도시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도시 이름이 곧 교회 이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라는 이 단어를 빼고서 우리가 코너스톤이라는 이름을 놓고 다시 한 번만 좀 이 본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코너스톤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반드시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신앙의 연수가 뭐 10년이 됐든지 30년이 됐든지 혹은 이번 달에 내가 예수 믿었든지 상관없어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깨어있는가 아닌가, 내가 지금 잠자는 크리스찬인가, 내가 정말 성장하는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지금 뒷걸음치고 있는 크리스찬인가를 분별하는 그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지평은 평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비탈길이에요.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으면 뒤로 침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앞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요, 자기의 인생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라도 자기의 인생을 그 사람이 그냥 포기하는 순간 그 사람이 그의 인생을 포기했다라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사람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 게을러져요. 동의하십니까?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순간 인생은 게을러지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느끼는지 모르지만 엄연한 의미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은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게으른 생활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총 들고 싸우는 병사가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과자 먹으면서 리모컨으로 TV 채널 돌리는 사람이 편안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후자가 더 편안하죠. 게으른 삶은요, 평화로워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은요, 치열한 거예요. 치열한 거. 매일매일 이 날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만약 지금 내 생활에 게으름이 지금 잔뜩 끼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자기의 인생을 포기했거나 자기의 신앙생활을 포기했다라고 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포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게으름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게을러지고 기도에 게을러져요. 내가 표면적으로 포기했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그 신앙을 포기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다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게을러지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가 인생의 삶의 평화로운 부분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평화는 거짓 평화인 것이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여러분,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직장을 나가지 말아보세요. 학교를 나가지 말아보세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집에서 내가 원하는 뭐 그동안 못 봤던 뭐 밀린 드라마를 본다던가 뭐 영화를 본다던가 뭐 마음대로 막 해보세요. 얼마나 뭐 좋아요. 집에 먹을 거 싸놓고 뭐 먹을 거 맛있게 먹고 디저트 먹고 막 그렇게 살아가면 평화로운 것 같지만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길게 봐서 한 6개월 뒤에 가면 그 평화가 계속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평화 뒤에?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게으름이 주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 폭풍 전야의 잠잠한 평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가 아니라 삶을 포기했을 때, 신앙을 포기했을 때 오는 평화는 거짓 평화라는 것이죠. 저 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에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아주 전쟁의 아주 깊은 이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도 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때문에 우리나라도 엄청난 전쟁을 치는 것처럼 캄보디아도 이 이데올로기의 싸움 때문에 나라가 반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부군이 있었고 또 공산주의로 나라를 이 체제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반역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이 수년 동안 충돌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 캄보디아에서요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죽어가게 됐어요. 근데 싸움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도시와 길거리의 시체들은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나라가 완전히 이제 비상이 된 거죠. 그렇지만 이 싸움을 하는 동안에는 이 민주주의를 이 표방하는 이 정부군은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 평화가 있었어요. 물론 밖에서 이 공산주의를 하는 이 반역군들이 총을 쏘고 포탄을 날리고 뭐 탱크를 끌고 오지만 계속해서 버티는 그 순간 안에서는 이 나라가 그래도 나라답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되던 그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서 총소리가 다 사라졌어요. 포탄이 사방에서 튀고 막 건물이 무너지고 있던 캄보디아가 어느 순간 하루 동안 잠잠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정부를 지원하고 있던 이 군부 세력이 이 반대파에 그냥 항복을 해버렸어요. 더 이상 못 싸우겠다. 그냥 깃발을 들고서 그냥 우리 못 싸우겠다 한 거죠. 이때 이 캄보디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제 이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 반역군들이 이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으로 들어오죠. 프놈펜으로. 그래서 이 모든 군사들이 들어올 때요. 시민들이요. 막 와! 하고 막 환성을 질렀어요. 왜요? 오래된 내전이 끝났다는 거예요. 드디어. 와!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환호성을 지르면서 아, 이제는 이 땅에 좀 평화가 오겠구나 했는데 그 평화는요. 거짓 평화였어요.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 수도를 공산주의한테 뺏겨버리고 나라를 공산주의 체제에 뺏겨버렸던 이 캄보디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후에 전대미문의 대학살이 벌어지는 거죠. 이 정부군을 도왔던 그 수많은 민주군들 그리고 또 처음부터 이 공산주의의 세력에 찬성하지 않았던 시민들 이 모든 사람을 다 인종을 학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캄보디아 하면 잘 알고 있는 킬링필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거기 가봤는데요. 아 진짜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해요. 아 정말 두 번 가고 싶지 않아요. 막 제 영혼이 막 너무 뭐 암울해지더라고요. 사람이 막 어떻게 죽었는지 그 사진, 막 곳곳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괴롭혔고 저들을 고문했고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죽였는가 하는 그 이야기들이 그 사진으로 막 있는데. 막 갔다 나오는데 막 하루 종일 막 이 영적인 막 그 뭐에 눌려 있는 것처럼 제가 막 너무 막 이 우울해질 정도로 너무 잔인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공산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요. 이 총으로요. 이 두개골을 난사했어요. 그래서 이 두개골이 깨질 정도로 그냥 총을 그냥 사람이 죽을 때 뭐 총알 몇 발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막 난사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총 뒤에 있는 개머리판으로 사람의 이 머리를 쳐서 죽이고. 근데 이 일들을 누가 했냐면요. 그 당시에 10대 공산주의 아이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잔인한 그 모습이 됐습니까? 게다가 사람 죽이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되니까요. 총알도 아깝다 그래가지고 땅을 파서요. 사람들을 생매장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채로 땅에 묻히는 그 광경을.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막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는 그 처절한 그 절규의 목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순간 싸움을 멈추는 것이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더 이상 총 쏘고 뭐 이렇게 상대편끼리 하는 거 좀 멈추고 그냥 그만하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멈추고서 겪게 되는 이 평화라는 것은요, 거짓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살아가는데 말씀을 전혀 보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과 호흡하고 살아가지 않고 있다, 근데도 내 삶이 평안없다. 큰 문제입니다, 지금. 너무 큰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외에는 내 삶의 모든 경건이 무너졌다. 그 사람은 지금 거짓 평안 안에 있는 거예요. 거짓 평안 안에.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이 캄보디아의 이 공산군이 나중에 어떻게 왔냐면요, 땅 파는 것도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 머리에다가 다 비닐봉지를 씌웠어요. 그리고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질식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진 보니까 사람들이 비닐봉지 묶인 채로 다 죽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그들이 처음에 항복할 때는요, 이제는 그냥 공산주의가 와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겠지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거짓 평화였어요. 푸놈펜에 찾아왔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인류 역사상 정말 기록에 남을 정도로, 손에 꼽을 정도로 잔인한 대학살이 거기서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그에 비할 수 없어요. 저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저 반역군들이 잔인하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 사단의 잔인성은 그것에 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런데 사단이 오고 도적이 오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하고 훔치러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공산주의가 그 사람들을 죽인 것보다도요, 우리의 영혼을 더 잔혹하게 죽일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가는 것으로부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섬길 수 있는 도구로 만드는 것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 믿고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이러한 그 거짓된 평화에 속아서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삶에 있어서 영적 치열함이 없어지면 결국에는 이런 사단의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오늘 좀 점검하는 날로 삼으십시오. 정말 내 안에 있어서의 이 영혼의 치열함이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분명 여정입니다. 하나하나의 과정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하루하루 계속 해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단순히 내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원자로 고백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런 일회용 교리로 복음을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복음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거듭된 회심의 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한 번 예수 믿고 고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눈 뜨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죽어 있으면 직분도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수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저처럼 신학교 나온 사람도 상관없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수많은 목회자들이 왜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다 하다가 다 변질됩니까?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이슈를 들어가 보면 바로 여기서 무너진 것들이 많아요. 목사님인데 말씀 안 봐요. 목사님인데 기도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목사님만 그럴까요? 장로님도 그래요. 권사님들도 그렇고, 안수집사님들도 그렇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렇고, 치열함이 사라진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먼저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은요, 이 비참함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해치고 가져가려고 할 때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져버리면, 이것을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그 영혼의 비참함이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본문 말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자, 종말로라 그랬어요. 종말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쓸 때요, 자기가 다시 이 교회의 성도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 안에 수백의 선생들은 있지만 한 사람의 아버지를 만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은 심혈을 기울였고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바쳐서 성도들을 섬겼거든요. 그런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이 양떼를 놓고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마지막 장을 보냈는데, 이제 그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장, 그 마지막 내용이 바로 이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으로 너희가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뭐 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와 그 안의 능력으로 뭐 하라 그래요? 강건하여지고라고 했어요. 강건하여지고. 쉽게 말하면 강해지십시오 이거예요. 강해지십시오.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님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울부짖음이었어요. 마지막 외침이었어요. 에베소 교회 내 형제 여러분, 내 가족과도 같은 여러분, 주 안에서 제발 강해지십시오.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린 자연스럽게 이 하나의 논리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강한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한 상태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는 강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강건해지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이 한 구절에서 이미 다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서 그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종말로 너희가 어디 안에서 강해지라고 합니까? 다시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강해지라 그랬어요. In Christ. 이거는 사도 바울의 핵심 사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많은 본문들을 썼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 중에서도 제일 거듭해서 표현했던 그의 사상이 In Christ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섬기십시오.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쓴 표현이 ESV 성경으로 보면 총 95번이 나와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반복적으로 썼어요. 우리가 강하여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어디 안에 머무는 거예요? 주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할 때요, 그냥 끄덕끄덕하고 넘기시면 안 돼요. 참 논리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편지가 누구한테 쓴 거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 누구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쓴 거라 그랬죠. 자, 우리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이미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또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컬하게, 뭔가 좀 패러독스틱하게, 아니 이미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 지고라고 말했을까요? 이걸 먼저 해결해야지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강건하여 지고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혹시 넣어놨나요? 화면에? 없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뭐 암송하시는 분들도 같이 뭐 계실 텐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거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비록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도 그의 죽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씻은 바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체에는 죄의 부패성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죄와 은혜의 지배 시리즈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도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 보면 알잖아요. 나. 구원받은 거 확실한데 죄가 여전히 있잖아요. 바로 그 안에 있어서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육체의 노예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버리라는 거죠. 죄악된 모습을 끊어버리고 주님 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반드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영혼의 호흡인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목표는 하나예요.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럼 눈을 떴을 때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진짜 주 안에 있는가? 주 안에 있는가? 아, 이건 너무나도 신앙의 기초거든요. 제가 지금 새가족반 분들 끝나고 나서 이제 정착반 과정하는데, 제가 이분들에게 사실 해야 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하루의 시작의 10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시작하십시오. 10분이 아침에 10분이 귀한 시간인 걸 압니다만 그 아침에 가장 첫 번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고 의지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10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거는 신앙 1년 차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년 차.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잠자기 전에 10분 동안 오늘 하루 내가 아침에 기도했던 것, 오늘 내가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 혹시 내가 모자랐던 것, 그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야기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신앙의 1년차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1년차.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신앙의 연수가 계속 더해가는데 이게 10-10-10 법칙이거든요. 사실 10분 기도, 10분 말씀, 그리고 잠자기 전에 10분을.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거 안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목사님, 왜 나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내 안에 이렇게 고난이 와요? 말씀을 안 보니까 삶의 고난이 해석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 이 문제에서 인도 안 해주시죠? 왜 하나님이 음성을 안 들려주시죠? 이 십십십이 없으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찌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살아갑니까? 신앙의 연수가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3년만 정말 신실하게 믿으면 30년 동안 교회 헛다닌 사람보다 더 앞장설 수 있어요. 3년이면 충분해요. 3년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무엇이냐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이런 기본기를 갖추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헬스클럽 이 짐에 가서요 운동하는 사람들 유심히 보세요. 똑같은 헬스클럽을 가면 이제 나랑 동시간에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월 연초에 10파운드 막 이렇게 이 바이셉 컬 하다가 연말 정도 되면 이제 막 30파운드, 40파운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연초나 연말이나 똑같이 10파운드 계속, 그 내년 돼도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또 10파운드. 그 후에도 10파운드. 이 사람들은요, 이 짐에 뭐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놀러 온 사람들이에요. 운동은 본인이 하고 있으니까 난 건강하겠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운동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운동은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더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그렇진 않은지를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게를 여러분 얼마나 감당하고 계세요, 지금? 조그만 고난이 와도 이거 감당하지 못해서 흔들리고 시험 들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어떤 한마디에 상처받고 막 흔들리고,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왜 안 커집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주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 목사님 해봤는데 그거 그렇지 않던데. 아니요, 꾸준히 하십시오. 꾸준히 될 때까지 하십시오. 이 십십십도 안 되면 어디서부터 여러분 신앙에서 자라가실 거예요? 아침에 10분 더 자야 돼서 기도 못한다고요? 주되심이 없는 거죠.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 보지도 않고 이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주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이미 주님은 주셨어요.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법칙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법칙대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리고 또 뭐라고 있습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 근데 오늘 이 한글 본문은 원어의 해석을 잘 담지 못했어요. 원래 이 헬라어를 보면 ESV나 NIV 성경은 이걸 잘 번역했는데, 너희가 강건하여지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지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한 거죠.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지라라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너무 힘을 주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좀 막 해보려고. 특히 이민 생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매가 매서워지고, 막 사람들 막 이 뭐 혹시라도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뭐 사기 당하진 않을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너무 막 푸시오버 만만하게 보지는 않을까 막 하면서 이렇게 긴장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내가 막 이 막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거 자체가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긴장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힘의 근원이 나의 육신으로부터 오고 있는 그 힘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 이 힘의 근원이 주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역의 자리에서 알 수 있어요. 예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이렇게 찬양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순장 순모님도 앉아 계시는데, 지금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이 일들을 하고 있다.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기능적인 부분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이게 돌아가고 있다. 그럼 이 능력은 지금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요, 지금 내 육체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없이 이게 진행된다? 그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 경우도 있어요. 반대 경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의 사역을 맡겨주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속으로. 아, 난 안 돼. 나는 너무 이 자리에 나는 설 사람이 아니고 난 너무 부족해. 근데요, 그 마음도요, 앞서서 이야기한 사람이랑 똑같은 결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사람,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죠, 사실은. 왜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 사역하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사역 전에 기도하십시오. 모든 모임 전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만남과 대화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시며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교만하게 가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번째 경우, 난 너무 부족해. 난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딴 사람이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왔나 봐. 이것도 교만한 거예요. 왜요?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엔 누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순모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순원이 우리 순에 들어왔어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나랑 어울릴 수 없는, 너무 막 보기 힘든 사람이 지금 이 안에 있어요. 그럼 막 하나님, 난 이거 못 버티겠어요. 난 딴 교회 가겠습니다. 난 피하겠습니다. 난 이거 순장 사역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 감당 못합니다. 내 마음은 정말 이렇게 간장종지같이 작은 사람이고,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힘을 주십시오. 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걸 다 튕겨나가는 것 같고, 내가 말하는 게 말하고 나면 후회가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생각이 드는데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강건하여지는 거예요. 강건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운동해보신 분 알잖아요. 이거 이렇게 할 때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근육 아플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플 때까지. 그래서 운동할 때는 아파도 끝나고 나면 그 아픔이 기쁨인 거 아세요, 여러분? 아, 오늘 내가 운동 제대로 했구나. 근데 이게 안 아프잖아요? 끝나고 가면? 그럼 운동 헛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다리 운동하면요. 집에 올라갈 때, 계단 올라갈 때 다리가 막 후들후들거리면서 아파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그 근육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특별히 지금 금요예배 오신 분들은 중직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역을 하다 보면 고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람으로서 겪는 고난도 있어요. 환경으로서 겪는 고난도 있어요. 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고난도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뭐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와 또 어디 안에서요? 주님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 주십시오. 아, 이때구나. 내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이 드디어 찾아왔구나. 내 지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내 앞에 찾아왔구나. 아, 왜 이 상황이 왔습니까? 주님 의지하라고. 주님 능력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좀 설교해보자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오늘 좀 fired up 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편지를 쓴 사도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제 언제 이 사람들 다시 볼 줄 몰라요. 고별 설교를 지금 쓰고 있어요. 교리도 다 설명해줬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관계를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썼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 정말 구체적으로 다 써줬거든요. 근데 정작 10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이 없으면, 즉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앞에 있는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부터 이 금요일날 이 시리즈로 계속 이제 볼 겁니다. 하나하나씩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여러분 교회는요,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시사령부예요. 임시사령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한 주 동안 세상 가서 싸우다가 이곳에 딱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보고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주님 감사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은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그 영적인 무기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너무나도 잘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사도바울이 했던 이 말씀을 좀 같이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와 그리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